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영화와 오타쿠의 만남. 이나중 탁구부를 앞지를 최강의 그들이 왔다. 오나전 탁구부.
네, 녹음 시작이 됐고요.
이젠 당황스럽지도 않아.
네, 당황스럽지도 않죠. 네. 아유, 저도 오늘 좀 기운이 없어요.
왜, 요즘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큰일이야.
누가? 참, 네. 누가 매너리즘에 빠져? 선생님이요? 어?
아, 나는 당연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네. 왜 당연히?
아, 나는 지금 저기 일주일에 하루에 두 시간도 평균 못 자고 그래가지고 안 좋은데.
근데 지금 오늘은 가장 생기가 넘치고 있어.
아니야.
매너리즘과 관계가 없는데.
왜 그러겠어요? 오늘 주제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세 시간 전부터 저 정리하고
일단
계셨다고
이 정도 깔고 들어가야.
그러니까. 아니 오늘 그나마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일정이 일찍 끝나서.
요즘 앞에 펼쳐놓은 종이 보세요. 막 4장 그냥 손으로 쓴 자필 막 이런 자료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펼쳐져 있어.
종이 오랜만에 봐요. 학교 졸업한 이후로.
야 내가 요 근래 이렇게 영어 사이트를 막 뒤지고 다녔던 적이 있나 싶어요.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죠? 네. 오늘 방송 정말 기대가 네. 네,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번에 방송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자 우리 드디어 그 기다리던 화제작 그래비티에 네. 대해서 그래비티와 알폰소 쿠아론 감독과 뭐 그 주변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 좀 심도 깊게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심도 깊게 송쌤이 얘기하실 거고요.
뭐,
우리는 뭐 쩌리가 쩌리가 될 것 같아 오늘.
아니 뭐 저기 뭐야 우리 일단은 저기 그 아 인턴 끝났어요?
아, 왜 갑자기 뭐야?
신상형.
저 지금 다른 날 저희 부산에 팬 제 친구가 하나가 저희 방송을 듣기 시작했는데
네. 팬이라고 말했어 분명히.
아, 예. 너무 좋다고. 그래비티 한다니까 안 그래도 요 얘기를 처음부터 저는 좀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비티 한다니까 자기 보고 나서 진짜 이렇게 들어 해 주는 방송 되게 기대한다고.
그러니까 아, 그 기대를 가지는 안 되는데.
오나전 제가 한다고 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보라 했는데 다 들었나 봐요. 스포맨부터 시작해서 쫙 다 들었나 봐요. 자기 취향이라고.
아,
부산에 좀. 그래서 좀 이게 팟캐스트 저희를 좀 알려줘라.
혹시 사회성이 떨어지시는 분? 내가 기대하면 안 되나?
갑자기 이거.
저기 송쌤만큼은 아니지만 블루레이 이런 거 모으는 그런 친구거든요.
아, 나는 그냥 애호가 수준이라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낮은 애호가인 것 같아요.
왜 말했잖아요. 저번 주에도 항상 말했지만은 송쌤은 필터링이 있는 애호가라니까요.
네, 그런 애호가 집단에서 좋아하는 방송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블루레이를 못 사고 있어.
그 봐요. 돈이 생기면 무조건 블루레이부터 산다는 그런.
아니 그 농담이라 퍼스픽님도 지금 사야 되고 살 게 지금 산더미인데 한 50만 원어치가 되더라고요. 그 내가 지금 우리 아들 지금 놀아주는 것도 바쁘고 막 그래서 좀 돈이 없네. 일단
아니, 갑자기야.
우리 저기 뭐야 각자 소개부터 합시다.
아니, 맨날 무슨 각자 소개 이제 다들 아는 건데.
아니 그래도 그게 좀 필요해. 왜냐면 매너리즘 빠지고 있어 우리가.
저기요 저기 부담스러우니까 마이크 가까이 오지 말아주실래요?
아, 더위 가까이 할까?
제발 좀.
있었나? 네? 우리가 오프닝에서 넷이 소개를 한 적이 진짜 드물었던 것 같은데.
저번 주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난주 제가 늦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지금 앞에 우리 저기 맨날 그 애써주시는 그 조피디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조피디고요. 네. 네 항상 네, 이번에 8회째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 8회째 개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 개근이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피디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오늘 네 명이서 오랜만에 다 합체를 했는데 가장 많은. 결석을 보여주신 우리 또 히도스 네, 봉피디님이 또
봉피디님 소속 얘기해도 돼?
아 이제 안 돼요.
그래? 아, 내가 저번에 방송에서 삐 소리 났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야. 아직도 결정이 안 나.
또 찾아서 또 넣어야 된다.
이번 달까지인데 이제 결정이 돼요. 다음 주.
아 그래? 아 근데 뭐 이렇게 민감해? 그냥 다닌다 그러면 되지.
그냥 회사 잘 다니고 있고요.
왜요? 주민등록번호도 얘기하시지 그냥.
나는 내 주민등록번호도 못 해요.
이 뒤에 제가 썼던 거 한번 썼더라고요. 그 밑에 어떤 분께서 고용불안정 했더니 고용불안정.
맞아 맞아. 아,
왜전,
아니 근데
고용불안정은...
나는 나와서 맨날 우리 회사 얘기해도 이런 게 한 번도 기억도 못 해주시면서.
아 그러니까.
왜 맨날 물어보기에는 대표님한테만 그러니까. 물어보고.
다섯 글자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서.
아니 근데 저기 뭐야 저 한솔쌤은 내가 항상 그 이름을 얘기하라고 제가 시간을 길게 드리잖아요. 한번 또 해보세요. 어디야 거기가.
아 오늘 감기 걸려서 기운도 없는데 네. 이름 아, 얘기하려면.
제가 컨트롤 비트 깔아드릴게요.
빨리 빨리.
우리 네, 아, 오늘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소개를. 저는 모두를 위한 극장 공중영화 협동조합의 기획 콘텐츠 팀에서 일하는 이한솔입니다. 아니 저만 늘 실명이 이렇게. 저 그 페이스북에 업데이트 할 때 한돌이라고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걸로 밀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첫 방송에 빠져가지고. 예, 첫 방송에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봉피니님과 한솔쌤이 자리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래비티에 대한 예, 아주 폭넓은 필터링 있는 애호가적인 감성을 보여주실 예, 영화적인 걸 모든 걸 털어놓으셔 주신 우리 지금 송쌤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동네 아저씨입니다.
동네 아저씨요?
동네 아저씨요? 아, 아까 그 얘기랑 아저씨.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동네 아저씨.
동네 친구들끼리 모여서 찍은 영화다. 네, 뭐 내가 근데 동네
뭐
아저씨다.
수원에 살고 있는데 아 요즘에 많이 힘드네요. 뭐
네, 이 동네 아저씨 설에 대해서는 이제 헐리우드 동네 아저씨들끼리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송쌤이 천천히 풀어주실 거고요. 오늘 그래비티 얘기를 하자고 했을 때 자, 가장 처음 먼저 뭘 얘기를 할까요?
아 일단은 저기 저희 멤버들 각자 어떻게 봤는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뭔가 뭐. 숙제 검사 받는 기분이
숙제 검사
아니
살짝 드는데
이렇게 열심히 본 적이 있나 영화들을
송쌤이 아주 네? 저희끼리 이제 그 카카오톡 메신저 이제 그룹 채팅으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저희끼리 교신을 하는데 아, 송쌤이 강력하게 3D IMAX로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주 근간에 보기 힘들게 굉장한 동요를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안 보기만 해봐라.
요번에 안 보기만 해봐라 내가.
그래비티를 봐서 그런지 교신이란 단어를.
교신 컨택트. 제가 몇 시간 전에 제가 오늘 낮두시 영화 지금 보고 와가지고.
한 번 더 보셨다.
한 번 더 봐가지고.
조절되는 거 아니죠?
아니 저는 이 영화 그때 저희 왕가에 녹음할 때쯤? 그때쯤에 송쌤이 예고편 보내주시면서.
네, 맞아요.
야 이번에 이거 대박이다 막 이러죠. 하도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 들었더니 오늘 아침에 계속 디데이다 오늘은 디데이다
약간 세뇌당한 그게 있었어 뭔가. 그래서 오늘 보시고 오늘 보고 오신 거죠?
어제
보고 네. 오셨고 어떠셨어요?
아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고유한 솔로 밀어
저는 이번 기회에 하여간 쿠아론 감독 전작들 위대한 유산도 다시 봤고 칠던 오브맨은 이번에 처음 봤고 뭐 그런데 일단 그래비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송쌤이 그렇게 영화 열심히 본 적이 있냐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사실 저는 제가 만약에 운하전 타쿠브를 안 했으면 퍼시픽 림이나 그래비티를 안 봤을 거예요.
그렇지.
네, 제가 약간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걸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아,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좀 뿌듯하면 너무 짜증이 나. 아, 영화를 그렇게밖에 못 봐? 아, 그럼 안 되지.
아니, 저도 필터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마이크를 끌까?
아니, 왜냐하면, 아니, 그, 저기 뭐야.
아! 생각났어.
뭐?
지난 방송에.
뭐지? 갑자기 겁이 나는데.
분명히. 엔츠가 이집트 영자보다 먼저 개봉했다고.
아 그래요?
AS 들어가나요?
AS. 아 그런가? 내가 안 찾아봤는데.
아, 이집트 영자가 먼저 나왔나요?
이집트 영자가 나중에
나온 거죠.
이런
그래, 맞아.
한솔 쌤의 역습인가?
한솔의 역습.
네 어쨌거나. 네 그래서 안 봤을지도 모르는 영화 어쨌든 보게 됐는데 이번에 보면서 어제 제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뭐 스토리나 이런 건 다 둘째치고라도. 일단 굉장히 아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화적인 새로운 체험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진짜 내가 영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 상업 영화라든지 큰 규모가 있는 영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인상적인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저는 평소에 영화를 볼 때 콘텐츠 그리고 그중에서도 메시지를 좀 중심으로 보는
네.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보면서는 아 영화라는 게 사람들한테 진짜 즐거운 그런 쾌감을 주고 또 새로운 경험, 간접 체험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경험을 주는 매체 그리고 그런 놀이 도구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영화였답니다.
네,
네 그런, 음악적으로도 인상적이었고요.
굉장했죠. 그런 체감적인 면, 체험적인 면 네. 이거는 감상이 아니라 체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네, 이게 무슨 기사 제목 같은 거에서 있었어요.
영화.
네, 처음 하는 영화라는.
아 이동진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봉PD님은 어떠셨어요? 보시고?
저는 딱 그게 떠올랐어요. 이 영화를 볼 때.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한 거죠. 그 무슨 스카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이 스카웃 뭐 이런 건데 저는 우주소년단이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우주소년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우주소년단. 뭐지, 그건?
그래서 우주소년단 같은 경우에도 보이 스카웃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근데 저희 집에 건가? 네, 그러니까 아~ 저희 집에 그게 있었어요. 그 포스터. 그 어. 우주 왕복선과 그다음에 우주복에 대해서 어~ 구조 이렇게 나와 있는
되게 잘 어울린다.
네. 그게 제가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책받침이 아직도 집에 있거든요. 어~ 근데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어렸을 적에 내가 한번 우주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 네. 소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리체요. 물론 그 유쾌한 뭔가 이렇게 고난이 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라 네. 이렇게 즐거운 우주 여행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영화를 통해 이렇게 대리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주인공에 대해서 뭐 플롯은 뭐 단순할 수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샌드라 블록 그 스톤 박사에게 특히나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진짜 밀착해서 본 것 같아요. 저의 꿈이기도 했고 언젠간 해보고 싶다. 라는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13,000원짜리 우주여행 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굉장히 싸게 갔다 오셨네요.
저는 일요일날 진짜 조조로 봤습니다.
아 내가 너무 디테일하게
되게 두 분 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중점은 이제 체험적인 것들에 대한 네. 거에 신세계를 경험을 했다 뭐 이런 네. 그런 거죠.
물론 뭐 감동적인 장면들도 있고 살짝 눈물 이렇게 난 것도 네. 있었지만 전 감정적으로 그렇게 몰입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그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느낌?
그러면 저기 조피디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저는 이제 저번 주 주말에 제가 살면서 영화를 갔다가 표를 좋은 자리에 뭐 앉기 위해서 아니면 이 영화를 꼭 좋은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보겠다 하면서 한 몇 주 전부터 예매를 하고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저는 되면 되는 대로 봤어요. 현장 가서 어떤 자리 예매를 하더라도 바로 오늘 예매라든지 내일 거 오늘 예매라든지 이 정도였는데 그래비티 이제 송쌤의 강력한 추천으로 이제 3D IMAX로 예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말에. 남자친구랑 같이 보려고 주말표를 보는데 자리가 없길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있는 표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자리 중앙에다 딱 해서 가서 봤는데 3D IMAX 용산에 가서 봤어요. 왕십리를 못 가서 봤는데 와, 그게 압도당한다고. 그냥 압도당했어요. 그 초반 그 오프닝 시퀀스도 그렇고 이거 뭐라고 설명, 그러니까 영화 끝나고 나서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대박이다! 라고밖에 말을 못했거든요. 제가 좀 표현력의 한계를 좀 느꼈던 것도 있지만은, 그냥 굉장히 많이 영화 자체에 압도당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정도? 뭐,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신 체험적인 부분 포함해서 마지막 장면으로 향해 가는 장면부터 해가지고, 이제 엔딩 시퀀스에서는 울 뻔했어요.
뭔가, 네,
받쳐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 장면이 다들 그러셨을 것 같은데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네.
아 근데 되게 굉장히 굉장히 재밌는 건 아니에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제 표를 예매를 하고 앉아서 남자친구가 제 오른편에 앉고 제가 이렇게 앉고 제 왼편에 혼자 온 사람이 앉았어요. 혼자 오신 관객분이 한 분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자리가 하나가 비어있어서 저는 그 자리가 빈 줄 알고 가방을 올려놨었는데 그분이 들어오더라고 해서 아니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면 지금 이 자리밖에 자리가 없는데 아 혼자 왔고 나서 가방을 딱 치워서 제 발 밑에 놨죠. 그래서 영화가 시작이 됐어요. 정말 이렇게 아 그분은 저보다 좀 어려 보이는 학생 정도로 보이는 안경 끼신 굉장히
도대체
뭐지? 정직해 보이시는 남자분이었는데 되게 딱 부러지게 생기신 분이었어요. 옆에 옆모습만 봐도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는 남학생의 느낌? 뭐 이런 느낌의 남자분이었는데. 자, 영화 중반을 보기 시작했어요. 자, 어느 정도였지? 아, 우리 그 중국 우주정거장. 그 탱공에 갈 때쯤이었나? 그때 갑자기 그 남자분이 몸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좀 의자에 기대 있다가 앞으로 쓱 오면서 몸을 해서 굉장히 정자세로 마치 정절을 하고 앉은 것처럼 허리를 고집히고 그 상태로 영화 끝날 때까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렇게 보면 안 힘드나? 하면서 계속 힐끔힐끔 봤는데 마지막에 제가 울 뻔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울 뻔했다 그랬다는 건 제가 눈물이 많아서 웬만하면 영화 보면 울어요. 근데 울 뻔했던 거는
제동잔치가 있었군요.
그렇죠. 네. 이 옆에 남자분이 너무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물이 왈칵 나오려고 하는데 이 남자들 이렇게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울 장면.
그러니까 안경 밑으로 막 손가락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그렇죠. 그냥 이거 음악 한번 깔아주면 돼요. 빰빰빰빰빰.
네, 맞아요. 네, 그런. 아 근데 진짜 흐느끼시더라고요. 눈물을 막 훔쳐대면서 난 도저히 울 수가 없었어요.
우주인 고산 이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뭔가 지금 그 생각했는데
뭔가 그거 관련된 사람이 아닐까.
소연이가 생각나 네. 이러면서 눈물.
이소연은 이소연 박사는 미국 가 있어서.
어쨌든 네, 그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니까 좀 홍 쌤이 아이고 말이 또 길어지네. 네.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데
분명히 아니, 이제 아니, 우리의 감상평에 자료, 대한 감상평을 얘기하실 거예요.
자료를 지금 찾고 있었어 계속.
송툴러의 네. 답변이라는 거.
송 쌤께서 가장 먼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캐치를 하시고 저희에게 이 영화를 강력히 이렇게 하자고 말씀하셨던 송 쌤께서는 드디어 이제 영화 가서 보셨잖아요. 어디 가서 보셨나요 또?
뭐 저야 뭐 아시다시피 뭐 아이맥스 가서 네. 왕십리 가서 처음에는 이 2열 중간에 가서 가장 최적의 세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앞자리거든요. 네. 한 다섯 번째 정도 자리인데.
아 왕십리는 정말 크죠. 네.
네. 그래서 아니 뭐 사실은 제가 요 근래 너무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볼 짬이 안 나는데 다행스럽게 이 영화가 짧잖아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서울 왔다 갔다 할 때 짬이 났을 때 가서 봤어요. 네. 다행히 그때 취소된 표가 있어가지고 한번 봤고 두 번째는 오늘 봤거든요. 제가 이제 일이 어느 정도 그냥 그래도 좀 짬이 나가지고 오늘 오전에 가서 이제 조조로 봤어요. 애트모스 그 M2관 가가지고 네. 그거는 이제 메가박스 M2관 가서 한 번 더 봤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또 이 길 감독님 또 절친 아닙니까? 그래서
길레르모 델토르 감독, 길레르모 네. 델토르 감독님
이제 다 알아요.
뭘 또 다 알아요?
아니 그 또
이번에 아니, 그래비티 때문에 저희 방송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 있을지
그래서
몰라요.
아니 내가 네. 그 얘기하려고 퍼스픽님도 얘기하려고 펄팅 얘기하면 다 알지. 다 알지 뭐. 네,
퍼스픽님의 길레르모 델토르 감독님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분이 감독을 하신 게 바로 그래비티인 거죠.
그래서 네. 원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쿠아론 감독 되게 별거 아닌 사람인 것 같아.
그렇네.
아니 그래서 원래 저는 뭐 이 쿠아론 감독 영화를 다 보기 했었어요 전에 근데 이제 그 퍼스픽님 그 자료 같은 거 찾다가 몇 달 전에 이제 개봉 전부터 저는 이제 요주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올까 그러다가 이제 링크 타고 그러다가 이제 IMDb 같은데 서치하고 막 그러다가 쿠아론 감독이 뭐 우주에 관련된 영화를 찍나 보네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뭐 아니 그 근데 또 발음이 또 안 되니까 그래비티 그래비티
심지어 타자를 쓰 카카오톡에 타자를 쓰 그래피티.
아 내가 그랬잖아. 나 그 방크시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 몇 달 전에. 이 감독, 길 감독이랑 절친이면은 뭐가 있는 사람인데. 원래 전작품도 그렇고. 근데 이제 베니스 영화제 때 빵 네. 터졌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기대를 했었죠.
베니스 영화제 때 어떻게 빵 터진 거예요?
개막작이었어요. 최초의 3D 개막작.
네. 어떤 식의 반응이었나요? 그분들이?
그 뭐 완전히 극찬이었죠. 이게 뭐 수상 같은 거는 한 작품은 아닌데. 네. 뭐 수상을 했으면 또 수상을 한 대로 또 뭐 많이 나왔겠죠. 뭐 일단 네. 뭐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간 또 작품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기는 한데. 일단은 거기서 개봉을 했었고. 뭐 평론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감독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됐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포스터 같은 데도 그렇고 영화 홍보할 때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말을 갖다 인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 영화는 미쳤다.
아니 그래서 뭐 그 얘기도 이따가 하겠지만 저는 일단 이거를 그 이미지의 체험으로 일단 저는 일단 느꼈어요. 봤을 네. 때 초반에 한 20분 정도 롱테이크 씬이 네. 나오잖아요. 쭉 그냥 그 끊기지 않고
굉장적이죠.
나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관심사가 그 초창기 영화 쪽에 관심이 되게 네. 많거든요. 사실은 그쪽으로 이제 뭐 석사 논문 쓸 때도 뭐 그쪽으로 이제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류메르 형제가 또 생각이 나고 멜리에스가 생각나고 뭐 두 사람이 다 생각이 나는 거. 조르주 네. 멜리에스나 아니면은 뭐 류메르 형제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 영화가 21세기의 영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21세기의 영화.
네. 그니까 제임스 카메론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이 3D라고 하는 기술로 영화라고 하는 매체를 확장시켰다면 이제는 이 뭐 최근에 이제 나온 영화들이 있죠, 뭐 라이프 오브 파이라든지 아니면 네.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제 깊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영화라는 매체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 옛날에 이거 토마스 에세스라고 하는 학자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원류로서의 핵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1895년에 뭐 파리 외곽에 있는 뭐 그랑 카페인가 거기서 네. 사람들이 첫 영화를 봤을 때 유료 상영에서 영화를 봤을 때 소리 지르는. 그 이미지의 체험을 느꼈을 때 그 감동
맞아요.
네, 그 감동.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게 제가 이번에 부산 영화제 갔을 때 3X 3D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 그게 세 명 영화 감독이 3D로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중에 한 명 뭐 장리꼬드라도 찍었고 이랬는데 에드가 페라 감독이 와서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 컬러 TV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게 그냥 이벤트식으로 아니면 그냥 재미거리로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다 상용화 되지 않았냐. 3D도 지금 우리는 이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만 3D 안경이 없어지고 뭐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3D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기술이 되고 그게 새로운 도구가 될 거다 진짜. 그
새로운 체험이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지금 아까 그렇죠. 송쌤이 얘기해 주셨을 때 딱 그런 네. 지금 아까 생각이 들었던 것도 한수쌤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영화가 생겼을 때 뭐 약간 그림에서 사진이 그림의 사진으로 사진에서 영화로
신세계라고
그래서 그 무성 영화에서 소리가 같이 나오고 그리고 흑백 영화에서 칼라로 그 칼라에서 또 다른 어떤 3D나 뭐 이런 거 다른 발전.
솔직히 흑백에서 칼라로 바뀌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임팩트는 없었어요. 그 생각보다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중첩되던 시기도 있었고 흑백 네. 영화랑 칼라 영화랑 그렇죠. 같이 나오던 시기도 있었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일반 영화와 3D 영화가 지금 발전하고 계속 나오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양상이. 흑백에서 컬러로 넘어가던 과정이랑 요 과정이 굉장히 유사해요. 왜냐하면 중첩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사운드가 없는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 넘어갈 때는 그건 정말 혁명이었거든요. 네. 영화라고 하는 틀 자체가 바뀌어 그때 그 살아남지 못해가지고 도태됐던 많은 영화인들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버스트 키튼도 있죠. 네. 진짜 이 사람은 몸으로만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인데 목소리를 내는 순간 확 깨지거든요. 그 이미지와 환타지가 확 깨져요. 왜냐면 목소리도 안 좋은데다가 그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치 원빈이 네.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고요. 사실은 이 그래비티의 그 내용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굉장히 구조는 단순하지만은 이걸 영화를 끝까지 보고 또 심지어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관람을 하게 되면은 내용에 무릎을 꿇게 돼요. 아, 그러니까 네. 내용이 아니라 거기서 보여주는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털썩 주저앉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들었어요. 아까 송쌤이 이제 사전 회의하실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알폰소 쿠아론 감독 영화 자체가 약간 여백을 가졌다. 여백 속에 뭔가 그 강한 메시지를 가졌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그 길레르모 델토르 감독님이나 뭐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그렇고 좀 상업 영화 쪽에서 이제 드러난 그 메이저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장편 소설이라든지 이런 걸 읽는 기분 이제 이렇게 끊임없이 쫙쫙 넘어가는 거. 근데 알폰소 쿠아론 감독 지금 이제 방송에서 저도 전작을 하나 보고 이번에 그래비티를 봤더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시보다는 동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기자기한 동화라는 게 아니라 동화가 얘기 자체는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데 그 안에 그 메시지 같은 게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결은 다른
아니 뭐 심지어 소공녀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네, 이 소공녀라고 하는 네.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 동화 네. 동화가 원작. 그 원래 동화죠. 예. 네, 동화가 원작인데 알폰스 쿠아론 작품은 이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여백만 있다라고 느껴요. 그런데 이제 영화를 반복해서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깨알 같은 디테일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게 우리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퍼스픽님 같은 영화에서 기레르모 델토로가 취하는 방식과는 달라요. 기레르모 델토로는 야 니들 이거 몰라?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윽박시 지르는 듯한 올바르게 자란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
올바르게 자란 덕후의 모습을 보는 듯한 조용히요. 네. 그러한 느낌이에요. 그것도 되게 좋으면서도 내가 몰랐던 걸 알겠네. 저 사람 대단해. 저런 디테일을 다 포함시켰네. 이거를 일부러 드러내요. 드러내면서 그 디테일한 요소들을 박아놓는데 알폰스 쿠아론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설정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간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소품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챙겨요. 그래비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우주선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네. 10여 년 동안 이렇게 쓴 흔적들을 고스란히 그 물건들 소품 하나하나에다 반영을 시켜놔요. 네. 그런데 영화를 볼 땐 그 못 느껴요. 그냥 영화를 볼 때는. 저도 이제 두 번째 볼 때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영화를 볼 때 그거를 못 느낀다기보다는 그렇게 차곡차곡 세워놨던 것들을 갖다가 큰 플롯, 그 단순한 플롯 안에 그 단순한 플롯이 있기까지 그 밑에 정말 무슨 그런 엄마 손파이처럼 엄마 손파이처럼 정말 잘게 깔아놓은 거예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단단하게 결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화가 나중에 두 번 보고 세 번 볼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달라 보이고 더 보이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길 감독님은 이제 이렇게 다 넣고 아 이게 막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알폰소 쿠아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전작들을 이번에 봤거든요. 네. 다시 볼 때마다 그 디테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 쌓아놓은 그 흔적들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소품 하나.
그거죠. 어. 그림을 봤는데 굉장히 단순하고 서정적인 그림,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그림으로 보이는 거인데 가까이 갔더니 그게 모자이크인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플롯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드는 건데 저도 그런 점에는 많이 동의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구성이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저는 뭐 그 극 중에서 매트였나요? 맷 씨가 막 이렇게
코알스키
네, 아니 맷 씨 하니까 또
매트잖아요 사실
귀여운 맷 씨가 떠오르네. 어쨌거나 코알스키 씨가 나는 쿨하게 이제 떠나면서 네가 살아야지 이러면서 가면서 나는 누구의 뭐 유형 기록을 깰 거야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샌드라 블록도 그 장면이 뭐 조지 클루니가 각본 써서 줬다고 하는데 뭐 딸아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얘기 꼭 해달라고. 되게 오글오글하잖아요.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음악적으로도 좀 컨트리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미국적인 음악들이 들어가 네. 있는데 다른 데서 봤으면 아 이것도 뭐 미국 애들이 뭐 그런 거 만들었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했을 텐데 네, 저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 그런 건지 네. 이 사람이 결국은 혼자 살아남아서 자기 자신을 지켰던 건지 누구를 막 구해주고 막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 일단은 이 알폰소 쿠아론의 최대 장점이자 그 무서운 점은 그 굉장히 일상적으로 흔한 것들 있죠. 흔하지만 우리가 그 평소에는 못 느끼는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보는 없애버리면서 부재감을 느끼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거 되게 소중하네 이런 걸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칠드런 오브맨 같은 경우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인류라고 하는 게 애를 못 낳는다는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7년에 애를 이제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 SF 영화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상적으로 뭐 애 사실은 뭐 울고 막 그러는 거 굉장히 일상적인 그 생활의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애가 운다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경이롭게 바라봐요.
그렇죠. 경험을 못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이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 자체도 삶이라고 하는 거. 뭐 솔직히 삶이라고 하는 거 영화를 쭉 보면 알게 되는 거지만 네. 더 거칠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거. 중력이라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 우리가 이제 평소에 지구에서 이렇게 두 발로 걸어서 이게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거,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흔한 그 일상적인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지워버리면서, 이봐, 이거 없으니까 이렇지, 이거 없으니까 이렇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장치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야기 구조는 단순한데, 그러니까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이게 쭉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의 의도에 말리는 거지.
지금 송쌤께서 쭉 말씀하셨던 저희가 이제 가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영화의 이름이 칠드런 오브맨인데 칠드런 오브맨이 영화 칠드런 오브맨이라는 알폰소 쿠아론의 전작이 있어요. 네. 2006년도에 나왔었던 전작이죠. 예. 2006년도에 개봉을 우리나라에서 했었나요? 못했죠. 개봉을 못했었던 거예요.
개봉을 못했어요.
하실 말씀.
네,
개봉을 못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봉 영화관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다른 분들 접하신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실드런 오브맨 영화 자체는 SF 장르에 속하는 영화죠.
네, 원작 네. 소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극장에서 봤어요. 전주 영화제 때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영화제 말고 개봉 전주 그러니까, 개봉을 한 거예요.
저랑 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전주 개봉을. 예. 너무 아니, 이런 건 이런 깍대기는 훅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훅.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너무 많이 키웠어. 안 돼.
저랑에서 한 열 번 밀린 것 같아 내가.
살아남았어 우리 그래도 집에 살아남았어.
칠드런 오브맨 얘기를 잠깐 네. 뭐 해드리자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서기 2027년이죠. 2027년에. 네. 우리 모든 인류가 이제 아이를 임신을 못하는 아이를 못 가진 상태로 한 18년 정도 지났다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아이가 태어난 지 18년이 지난 뒤에 죽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저는 사실 SF 영화라 그래서 조금 그런 SF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보기 시작을 했는데
복장 자체가 일상적이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예, 아까 전에 심지어 송쌤이 말씀하신 송쌤이 말씀하는
뭔가 그런 그런 현실감 같은 거. 심지어 남자친구가 아, 발전이 없어 이랬어요. 아이씨 20년이 지났는데 발전이 없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2027년이라고 해서 우주선이 와, 하늘로 왔다 갔다 그렇죠. 하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2013년이구나.
네.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거야말로 그 감독의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그 안에 설정들 보면은 굉장히 최첨단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맞아.
기에르모 델토로하고는 그런 면에서 결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이 그래비티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영화에서 상상할 수 있는 굉장히 기상천외한 그런 영화가 아니라 있을 법한데 있을 법하지만 영화적인.
그렇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칠드런 오브맨에서도 맨에서도 그렇고 그래비티에서도 그렇고.
쿠아론의 우주엔 카이주가 없는 거죠. 어,
그렇죠.
그리고
예고도 칠드... 없네요.
칠드런 오브맨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예고. 아, 예고.
그 신발이었거든요. 처음에 맨발이었다가 아, 운동화였다가 네. 쪼리를 신는데 네, 네. 아, 그게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아, 그게 사실은 그 감독의 장기자 특징이죠.
그리고 그
그런 식의 디테일한 설정들을 이렇게 깔아놔요.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건 칠드런 오브맨 얘기입니다.
네. 아 너무 어떤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그래비티 쪼리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아, 내가 놓쳤나 이러면서 아니 칠드런 오브맨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아까 지금 송태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 그 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 얘기하고 싶은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전 이제 전작을 두 작 이렇게 한 작품밖에 못 봤지만은 네. 그런 삶의 소중함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다시 일깨워 주는 것들에 대한 거를 되게 의외로 해줘요. 지금 산소쌤께서 말씀해주셨던 뭐 미국적인 어떤 선동? 뭐라든지 이런 그렇죠. 영웅주의 같은 거라든지 그렇게 감격하게 이렇게 그런 걸로 갖다 주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송쌤께서 말씀하셨던 거. 일상의 어떤 한 부분을 결핍, 너무나 당연했던 거를 결핍시킴으로써 소외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소외 효과를 일으켜서 되게 낯설게끔 만드는 것들? 그런 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게 되게 독특했어요.
또 재밌는 게 분위기가 사실 밝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번 영화가. 근데 메시지를 보면 뭔가 신부님 얘기를 들은 것 같은 기분.
어, 그러니까.
저 칠드런 오브맨에서도 그 마지막에 아 이거 스폰가 너무?
아니요.
아니
상관없지?
아 지금 그게... 아니 밝히고 방송에서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얘기는 칠드런 오브맨과 이 전작 알폰소 쿠아론 전작을 포함한 그래비티의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고려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스포일러 생각하고 얘기하면 이건 얘기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알폰소 쿠아론은 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칠드런 오브맨에서 네. 그 마지막에 군인들이 막 이렇게 그 키가 이제 아이 안고 나가는 네. 장면에서 막 성우도 긋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잖아요.
네.
근데 그 모습이 진짜 우리가 그냥 딱 봐도 아 디저스랑 굉장히 비슷하구나. 가장 소외된 곳에서 태어나서 예, 뭐 저렇게 이제 성스러운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것처럼 전 그래비티에서도 굉장히 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은유 같은데 보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감동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나 약간 살짝 빵 터진 게 뭐였냐면은 그렇게 막 경건한 순간이 지나서 한 5초 정도 애가 딱 그래서 5초 정도 지나서 갑자기 폭격 터지잖아요. 애가 나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데 다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약간 살짝 서졌어요. 뭐 이러면서
인간이랑.
아 근데
잠깐
솔직히,
놀라고 잊어버리는.
솔직히 그게 극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 오히려 더 경이로운 느낌이
그럴
들어요. 아 제가 이제 2007년도에 그걸 전주에서 봤는데. 솔직히 그 전에 쿠아론 감독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기 뭐야 그 이투마마나 아니면 위대한 유산을 다 봤는데 네. 난 그 감독인 거를 자각을 못하고 봤어. 근데 그거를 그때 보고 나서 이 형반 이 영화가 개봉을 할까? 그런데 개봉을 안 하더라고요.
네, 개봉을 못했죠.
그래서 블루레이 예. 구입하셨답니다.
네.
아,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아, 이거 대접 돌려드렸더니 네. 또 이렇게 나오시나?
아, 칠드런 오브맨과 연결시켜서 또 얘기할 수, 그래비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롱테이크 촬영 비법이에요.
네.
그래비티에서도 오프닝 시퀀스가 굉장히 롱테이크로 길게 20분 정도 진행이
멋졌어요.
너무 멋있어요.
20분까지 안 갔던 것 같은데.
아니 거의 20분
가까이
뭐 되죠.
반올림에서.
아니 뭐 그렇고.
근데 예, 네. 그 이런 롱테이크가 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장기인 것 같다는 게 7드로 오면을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오프닝에도 똑같이.
아, 이분이 그 확실히 내공이 있어요. 있는데 전작에서도 보면 롱테이크를 굉장히 즐겨 쓰세요.
위대한 우산에서도 네. 네. 있었고요. 거기서 에더노크가 이제 기네스 벨트로 막 찾아서 가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다시 만나는 장면 이런 부분에 롱테이크 들어갔다 하고 해리포터.
해리포터.
해리포터에도 들어갔어.
최근에 다시 한번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그 지금 해리포터 나오고 막 이렇게 위대한 유산 툭툭 튀어나오는 영화인들이 너무 굉장히
그래서 제가 것 같아요. 필모그래피에 대해서 간략한 브리핑을 해 드릴게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친절해지는
예. 아우, 너무 친절한데 오늘.
일단은 제가 흥행 기록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자면
자랑스러운 어제 표정으로.
아니 그러니까 10월 30일 날짜로 해서 이게 제작비가 한 1억 불 정도 들었는데 이것저것 다 따지면 1억 4,500만 불 정도 들었어요. 아, 그래서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우주가 배경이고 SF인데 많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만큼 언어에서 이 영화에 대한 확신이 안 들었다는 거지.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10월 30일 날짜로 미국에서 이제, 1억 9천만, 거의 1억 9,964만 9,748억.
손익분기점은 넘었네요. 그러면
네. 지금 개봉한지
달러가 들었답니다.
미국에서만 똔똔했고.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절찬리에 상영 중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는 대부분 개봉을 안 한 상태거든요.
중국 얼마 전에 어저께
그리고 일본에서도 아직 개봉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한국에서는 지금 192만 5천 명 정도 들었습니다. 그게 10월 30일 날짜로
개봉 첫 주만에 100만 넘었다 그랬나요?
그렇죠.
그때 계속 예매하고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예매율이 거의 80 찍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 183억 여원 정도 벌었어요.
지금 현재까지.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그중에 우리가 쓴 돈이.
아, 그래서 이 흥행도 굉장히 잘 됐고요. 이게 미국에서 지금까지 가을 시즌에 개봉한 첫 주 흥행 기록을 다 갈아치웠답니다. 5,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첫 주에 이게 최고 기록이래요. 가을 시즌 때 개봉한 영화들 중에 미국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영화를 만들었느냐? 일단, 아, 나 너무 친절한가?
일단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어디 사람이라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멕시코죠.
멕시코 분이에요. 멕시코 분이시고.
그 멕시코 3인방 중에 한 사람인데 제일 유명한 감독들이 있죠. 우리 이제 그 찬양에 맞지 않는 그 기레르모
델토로 감독,
길 감독님,
우리 길 감독님이랑
그리고 또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라고 하는 감독.
예,
이냐리투.
예, 그 바벨이라고 하는 영화 만들어 가지고 깐느에서 감독상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갑자기 생각나요? 쿠아론 감독.
네.
여기 이제 삼촌을
하나 만들 드려야겠어.
그리고
알 감독 괜찮다.
그렇죠. 알 감독이죠.
예, 알폰소 쿠아론 이하 알 감독님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의 이제 줄임말
그리고 저기 알레칸드로는 곤 감독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곤 감독.
곤잘레스니까.
곤 감독. 우리 멕시코 사람이면 알 감독과 곤 감독과 길 감독이 있으신다.
근데 이분들 나이가 되게 또 젊어요. 그러니까는 그 쿠아론 감독이 61년생이에요. 그리고 곤 감독님이 63년생.
네.
그리고 이제 델토로가 우리 길 감독님이 64년생. 근데 이제 만 나이로는 51세, 50세, 49세. 한 살 차이야. 그러니까 이제 동네 형, 뭐, 야자, 에이, 막 이렇게.
그런
맞먹을 수 있는 그런 나이대인 거죠. 또 외부에서는 또 한국보다는 그런 게 좀 옅으니까 친구처럼 지낼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서로가 뭐 제작도 막 해주고 막 그러는 사이더라고요. 차차차 필름이라고 저기 영화사를 세워가지고.
이름 좋다. 차차차. 네.
그게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춤 많이 추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이분이 이제 91년도에 이제 장편 데뷔를 합니다. 멕시코에서 러브 앤 히스테리라고 러브 코미디예요. 로맨틱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류인데 이게 멕시코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대요. 그 당시에 뭐 엄청 왔었대요. 뭐 근데 멕시코에서만 그랬지 이제 다른 나라는 잘 몰랐는데.
러브 앤 히스테리.
뭐 아시아나에서 단편 상영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그거는
나중에 찍은 거예요, 그거?
아 그거는 다른 겁니다. 예, 네, 아.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저기 동생 거.
아
동생 거. 빵깎의 재습격이라고 카를로스 쿠아론이라고 또 동생도 감독.
하루키가 떠오르네요.
예, 맞아요.
아 그거예요? 예,
아니 뭐 그건지 모르겠는데 똑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폴링 엔젤스라고 하는 영화 93년도에 그걸로 이제 미국에 데뷔를 합니다.
타락 천사인가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접할 수 있는 영화가 이제 2단부터 나온 영화들 우리가 이제 그렇죠. 구할 수 있는 네. 영화들인데 DVD로 나와 있고 소공녀.
네.
이게 이제 그 원원과 거기 그 패밀리 그러니까 가족 영화 파트에서 이제 제작 의뢰를 받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영화 보셨나요?
아마 저는 그 주말의 명화 같은 데서 나온 적 있는 것 같아요. 소공녀 영화.
아 근데 저는 이게 첫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이게 그 석가모니 있죠? 그 상. 그 바닷가 무슨 강에 이렇게 그 약간 기울어져 있는 네. 석가모니 상에서 인도 그 남자애랑 아. 소공녀가 같이 이렇게 막 대화를 하면 시작을 해요.
아빠가 인도에 난 그래서 거였지?
그 장면이 너무 기괴한 거야.
이게 기괴하네.
그 석가모니가 그냥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돼 있어. 비스듬히 돼 있던가 그래요. 그 물가에 이렇게 떠 있어.
네.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 뭐지? 원래 소공녀가 이런 애였나? 그런 식으로 이제 나고 이제 그다음에가 이제 그 기네스 펠트로가 네, 주연했던 위대한 유산.
네, 분수키스 장면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아, 네.
그게 이제 98년도 영화고요. 소공녀가 네. 이제 95년도 영화고.
네. 나도.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 이투마마.
이투마마. 네.
이제 이투마나 이투마마의 그 뜻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마?
그 너의 엄마.
네. 네.
너의 엄마 와도.
아, 이투마마.
네. 너의 엄마 와도.
예. 네. 이게 이게 영화를 좀 보면은 아니네 너의 엄마와도 잤다.
아니 제가 이번에 네. 영화를 이걸
라는 뜻입니다.
이걸 불법 이제 네. 어디 구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네. 받아서 틀었는데
이것도 DVD
첫 장면에서
그렇죠.
네. 첫 장면에서 확
네.
하더라고요.
네. 확
그래서
확 했네요.
어라? 이러고 다음 화살표를 딱 눌렀는데 다시 한 번 더.
네, 참고하고 볼게요.
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국내에서 개봉할 때 모자이크 처리돼서 개봉이 됐어요.
아 그럴만해요.
그럴만 네,
그냥 그 정도예요. 네. 네.
아 또 그 당시에는 또 이게 표현의 자유가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것도 굉장히 급격하게 관심이 가네.
아 그래서 뭐 그랬고요.
아 이투마마는 근데 이투마마는 제작 연출 제작 까지 자기가 다 네. 했네요. 각본.
그리고 이투마마가 네. 이제 깐느에서 또 각본상을 받습니다. 예, 네, 그렇고요.
이투마마에도 멋진 롱테이크가 나오죠.
아, 그렇죠. 네. 이 감독은 롱테이크가 아니면은 자기 영화가 아닌 것 같아. 그 정도예요. 롱테이크는 항상 나와.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아즈카반의 재수.
네, 해리포터 네. 아즈카반의 재수.
이거를 이제 제작 수락을 할 때 쿠아론이 원래 해리포터가 있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대요.
듣고 오자.
근데 이제 영화사에서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소공녀 같은 것도 찍고 네. 아동 영화 잘 찍고 이 사람이 감각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의뢰를 한 거야. 또 이제 이 해리포터는 프랜차이즈 시리즈다 보니까는 제작사에서 좀 부리기 편한.
그렇죠.
약간 좀 실력은 있으나 그렇죠. 약간은 좀 이름이 약간
인지도
떨어져서 이렇게 좀 막 부릴 수 있는 네. 이런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당첨이 됐는데 근데 맨 처음에 이거 안 한다 그랬대요. 안 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 소설을 읽어봤더니만 이게 그 사춘기의 암울하고 약간 네. 좀 불온하고 약간 좀 흔들리고 막 이런 정서가 있더래요. 자기가 이제 그 내가 좀 동하는 그러한 요소가 이게 있네. 그래서 한번 찍어보자.
그런 네. 정서가 아즈카반의 재수에 약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네. 자기식으로 찍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있어. 게리올드만 나오고 네. 그 삼촌이라 사실 그 약간 그 숙부라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게리올드만이 사실은 해리포터를 굉장히 사랑하는 삼촌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해리포터가 처음에는 그 무서워하잖아요. 그 아즈카반의 재수, 게리올드만의 역할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네. 사춘기 소년이 겪을 만한 그런 암울한 것들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둡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기에도 롱테이크가.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아즈카반이 사실은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서 가장 흥행 실적은 떨어졌지만.
아, 그래요? 나 되게 재밌게 봤는데.
지금까지 작품성은 가장 인정받고.
그죠.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 작품 자체가.
네. 그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나온 거는 맨 마지막 거랑 아즈카반의 재수 이거 두 개만 저는 기억이 나요.
마지막 건 좀 실망해서.
마지막 건 이제 마지막이라는 의미
그냥 의리로. 네.
네. 의리니까.
그리고 또 우리 해리포터가 또 흐뭇하게 잘한 모습도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네. 솔직히 좋아.
헤르미온네가 전 저도 좋았어요. 해리포터보다. 어쨌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006년에 이제 그 우리가 제가 좋아했던 칠드런 오브 맨.
네.
여기서 맨은 복수예요. 근데 한국 표기는
맨으로 돼 있더라고요.
단수로 이렇게 네.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어이가
이제 복수고 우리나라 그 발음으로 하면은 그렇죠. 아이가 이제 단수잖아요.
네.
근데
네.
단수로 해놨더라고. 사람들 헷갈릴까봐 제목 질 때 그렇게 했나봐. 극장에서 개봉도 안 해놓고 말이죠.
약간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인류의 인류의 아이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아니 근데 아니 맞아요. 그런 느낌이 영화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니 맞긴 맞는데 네. 제목 그렇게 지어놓으면 무슨 다큐멘터리 같잖아.
그죠 그죠.
애 하나 때문에 그 소동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는 아무 내용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 없이 이제 영화를 딱 보게 됐을 때 매너고차 칠드런 오브 맨이라는 게 뭐야 남자의 아이야 뭐야 뭐 이러다가 아,
이 남자인가 보다 이러다가
보다 보니까 이 남자의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 싶다가 아 인류구나 저게 그냥 이러면서 나중에 알았다 나중에 예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복수라고 하는 게 또 거기서 중요하거든요 네. 그 맨이라고 하는 게 복수의 의미로 쓰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 어제 그거보다 울었어요
아 그 저는 네. 사실은 그걸 한 10번 넘게 아니 이제 30번 넘게 본 것 같은데 예 아니 그 왜냐하면 1년에
하루에 한 번씩 봐도 한 달 동안 봐야 돼
그게 그 저기 영화 좋아하면은 그 뭐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가끔가다가 특정 장면 보고 싶으면 이렇게 맞아, 하기도 맞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도 뭐 연출 각본 편집 다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 지금까지 계속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촬영 감독이 같이 붙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촬영 감독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엠마누엘 루베즈키라고 하나.
엠마누엘 루베즈키 감독.
네, 이분이 이제 그 치드런 어브맨도 같이 하셨고요. 요번에 그래비티도 같이 하셨고.
네. 근데 의외의 영화가 있었다면서요?
그 또 제가 뭐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닙니다만. 네. 네. 뭐 영화 뭐 많이 봐봤어요. 봐야 뭐 제가 3, 4천 평밖에 더 봤겠어요.
근데 네, 뭐. 아니, 뭐. 이거 왜 이 정도 깔때기야, 뭐. 네.
이거 왜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걸까요?
내가 뭐 저기 뭐야. 극장에서.
댓글 좀 달아야
극장 밖에서 본 것까지 하면 내가 5, 6천 편 정도 봤을 텐데
뭐 이 정도 갈 때기는 뭐
에이 뭐 그렇지
그래도 그 영화가요?
봤는데 이상하게 어떤 영화랑 이렇게 이미지가 겹쳐지는 좋습니다. 거예요 그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테렌스 멜릭 사실은 결이 완전히 다르거든
님이
무슨 영화예요 그게?
그게 이제 우주의 기원부터 해서
그게 재작년
그 재작년이요
제목이 뭐라고요?
트리
오브 라이프
트리 오브 라이프
빵바리 형님이 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뭐야 그 생명의 나무
그렇죠
생명의 나무 그러니까 뿌리
보다가 네. 진짜 벙쪘대요
왜요
그냥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공룡이 나오고
아
아니 벙쪘다기보다는 사실 극장에서 보면 경이로움을 느껴요
근데 그건 네. 이제 영화를 한 4, 5천 편밖에 안 보셔서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한 평생 이제 한 4, 500 편 보시는 분들은 자다가 일어나도 영화가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
아, 아니 원래 테니스 멜릭이 약간 좀 그런 감이 없잖아 있지. 그게 이제 그래피티랑
그래피티. 뭐야 이게 뭐야?
오늘 그래서 중력이라고.
아 그래요 중력. 네, 중력. 오 지금부터는 내가 중력이라고 하죠. 중력이랑 영화 중력이랑 아나 이거 어떡하지? 뱅크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 중력 이러니까 무슨 만추 같아 만추.
아, 내가 그래 비트로 하세요. 막 중력 이상해.
아니 어쩔 수 없어. 내가 안 그래도 영화
알감독립의 중력이랑.
예. 네. 네, 그래서 그 트리 오브 라이프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영화가 약간 뭐 우주도 다루고 좀 비슷한 요소가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촬영 감독이 같은 사람이더라고. 이 저기 그 엠마누엘 감독이 그 저기 뭐야 뉴월드라고 하는 작품부터 테렌스 멜릭이랑 같이 작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것도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찾아보니까는 테레스 멜릭이 은둔자거든요. 절대 인터뷰도 안 하고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저기 자기 자신 드러내질 않아요.
네.
근데 대학 교수죠. 그 뭐 예의대인가 뭐 하버드대인가 아마 대학 교수예요.
특이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영화가 10편도 안 돼. 한 30년 정도 됐는데 데뷔한 지가. 근데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서로 노게런트로 출연하겠다고 아우성해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배우들이 거의 그 정도로 이 뭐랄까 존경에 맞이 않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작품이 신 레드라인이라는 작품 전쟁 영화 네. 네, 3시간짜리 전쟁 영화인데 그 당시에 동시에 개봉했었 같은 시기에 개봉했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같은 시기에 개봉했었거든요.
네.
근데 흥행은 그게 훨씬 더 잘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완전히 깊이가 다른 영화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물론 잘 만든 영화긴 합니다만 이건 아예 성찰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딱 10편 정도밖에 네. 필모그래피가 없는 그런 은둔자 스타일의 감독님의 영화를 같이 찍었다는 거죠. 그 촬영 감독님이.
그렇죠. 예.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그 촬영 감독님이랑 작업 근데 그 촬영 감독님 자체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런 성찰력이 어느 정도 있는 감독님들과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네요. 그 촬영 감독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게 결이 같은 그쵸? 결이 맞는 거죠. 네. 네, 결이 맞는 거고
뭐 쌍방에서 선호해야 진행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롱테이크라는 것 자체도 웬만한 촬영 감독은 그거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거를 감독의 의도대로 소화해 준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능력이죠. 그래서 저는 이 촬영 감독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뭐 곁가지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치드로 오브맨이 2006년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은 해에 뭐 사랑의 파리라고 아, 그 옴니버스 영화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네. 하나 단편을 나왔죠. 또 연출을
네,
하세요.
맞아요.
예, 그 뭐 거기는 뭐 네노라는 그 당시 잘 나가는 감독들은 다 하나씩 했었는데
그거 어쨌든 진짜 좋아했는데.
그걸 하시고 나서 쭉 작품을 안 하십니다. 제작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들 절친들 도와주는 네. 거고
제작 들어가셨던
예를 들면은
영화들이.
뭐 같은 해 2006년에 파네미로 네. 우리 길 감독님 그 작품을 또 기획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는 아 물론 이제 그 중간에도 여러 편의 기획을 네. 하거나 뭐 그쵸, 제작 저기 기획. 제작을 하거나 그랬는데
이분도 많이 되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 이후에는 자기 작품 할 시간이 없는 거야. 남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것도 차차차 필름도 뭐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 메이킹 같은 때 이제 감독님 그 인터뷰나 얼굴 보니까 또 사람 좋아 보이시던데.
네. 아 그리고 그쵸? 또 훈남이잖아.
네. 잘생겼어.
아니 길 감독이랑 되게 달라.
외모상으로.
길 감독이 왜 이래? 되게 달라.
길 감독은 내가 지킨다.
약간 그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 스타일이 약간 조지 클루즈랑 비슷하지 않아요? 느낌 뉘앙스가
맞아 맞아.
그래서 저기 뭐야 그 영화에도 그 단역으로 많이
그죠 그죠 단역 역할 나온 거 있더라고.
그 최근에 그 어나더 데이라고 그 저기 007 영화에도 네. 단역으로 출연하셨고.
네. 네. 마스크 괜찮으시다라니까.
그 영화 보니까 뭐 5년 전부터 저도 본 건데 5년 전부터 이걸 제작하려고 했는데 딱 그 끝난 시기랑 원래 막 5년 뒤에나 가능할 것 같다라고.
아 그건 이제 그 뒤의 얘기인데 네. 2008년도에 이제 그 데이비 핀처한테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대요. 그렇죠. 나 이런 영화 만들고 싶다 그랬던 데이비 핀처가 하는 소리가 야 이거는 지금 못 만들어 한 5년 후에는 네. 가능하겠다. 그랬는데 딱 5년 후에 2008년도에 그 얘기를 나눴는데 딱 5년 후에 이 영화가 극장에 걸린 거죠 올해.
그러니까 딱 2006년도에 칠드노맨 만들고 네. 그렇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2008년에부터 이제 이 영화를 만들려고 계속 만작거렸고 그렇지만 이제 뭐 기술력 발전 뭐 또 자기가 뒷바라지 할 사람들 많고 그래서 그러다가 2010년도에 이제 뷰티풀.
네. 네, 뷰티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공 감독님의 네.
영화. 공 감독님. 네. 공 감독도 뒷바라지 해야지.
공 아닙니다.
공.
볼 아니에요.
곤잘레스.
곤잘레스의 곤 감독님.
동네 친구잖아. 네. 같은 동네 친구. 그래서 해줘야 되잖아.
전 진짜 그거 보고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왜요?
우울해서.
아니,
무서웠어, 나.
그러니까 길 감독님 것도 한편 해줬으니까 야, 왜 제 것만 해줘? 내 것도 해줘!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자기 작품 못하고
되게 그레이드가 나눠진다. 왜 네 것만 해줘? 내 것도 해줘!
아니, 그러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사이에. 처음에 나는 동네 아저씨라고 얘기했던 네. 그 의도를.
네, 곤 감독, 알 감독, 길 감독은
다 동네 사람이야.
동네
나도 동네 아저씨거든.
근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국내에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박찬욱 감독, 봉준호
그렇죠.
감독, 뭐 최동훈 감독, 뭐 류승환 감독, 네. 또 장준환 감독. 네. 다 이런 멤버들이에요. 뭐 동네 형 막 이렇게 뭐 동생 막 이러면서 또 그 자기들 사교 클럽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서로 안 친하고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해서 송 쌤이 아까 그 오늘의 교훈은 친구 잘 만나야 되는 거.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야. 아니 이 알 감독은 무슨 복을 타고 났길래 아니 뭐 주변에 깔린 게 뭐 제임스 카메론. 내가 이따가 얘기하려면 지금 얘기하자면 엔딩 크리드 올라갈 때 스펜서 땡스가 나오잖아요. 네. 또 스펜서 땡스는 되게 유심히 보잖아. 근데 맞아, 여기 맞아. 나오는 감독들이 뭐 제임스 맞아. 카메론, 기레르모 델 토로, 데이빗 핀처, 뭐 공 감독님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한 로버트 리처드슨이라고 촬영 감독님 계시는데 이런 감독들 이름이 나오는 거야.
전 그게 그러니까 인상적이었는데?
한마디로 절친이라는 거지. 나 절친이다. 절친 인증. 네, 어쨌든 네. 그렇다는 거고요. 아 내가 오늘
아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 엄마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오. 스페인어로.
네. 아, 맞아. 나도 네. 봤어. 마마.
때문에 마마. 네. 네. 그래서 아예 어느 나라나 다 엄마 고맙습니다 나오는구나.
아, 생각해봐.
그게 인상적이었어. 나.
6년 만에 나왔어. 자기 작품이.
아니 그럼 와이프한테 감사해야지. 엄마한테 감사를 해.
아유. 와이프는
엄마한테
또
감사. 나 다른 말은 다 못 알아듣고 그냥 영어. 아 영어 이렇게 되게. 내가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 이름 찾으려고 계속 끝까지 뚫어서 왔는데 내가 그 발견을 못 하고 올라갔나 봐요. 그냥 너무 다른 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봤는데 결국에 넘어갔는데 그냥 마마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뭐 그래서 6년 만에 자기 작품을 한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있죠.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집안 자체가 또 화려해.
아, 아들과
뭐 카를로스 뭐 저기 쿠아론 뭐 자기 동생도 저 2010년에 그 아까 네, 말했던 네. 빵가게 그 재습격 그걸로 데뷔를 했어요. 그 단편이긴 합니다.
아들도 영화를 하나요?
이번에 몇 번을 같이 썼죠.
조나스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호나스 쿠아론.
멕시코에서는 네.
그렇죠. 네. 아들도 영화를 하죠. 영화판에 아들이, 있죠.
야, 아들이 지금 31살인가 그래. 아, 나보다 맞아요. 더 어려. 근데 요번에 데뷔했어. 그 저기 아내
아나킥 예. 아나
아나
아나인강 아나각
아니가크 아니가크 그러니까 그 저기 영화 그 그래비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의
그
안인강 씨
그 안인강 나올 때
그 라이언 스톤 박사가 거의 이제 그 막 무슨 뭐 중국 사람 같은 사람이랑 뭐 이렇게 뭐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막 대화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린란더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모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게 사라진 상태에서 이제 교신이라도 구조 요청이라도 보내려고 이제 교신하던 와중에 굉장히 엉뚱하게 이상한 자기가 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과 교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이제 그걸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린란드에 사는 이누이트족이라는 거야.
네. 네. 저도 네. 어제 영화 보고 나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는 아, 마지막 장면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네. 그 두 번째. 안인강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얘기를 안 했구나. 아무튼 뭐. 그
나중에.
그, 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이 감독의 정말 디테일의 끝을 알 수 없다는.
여기 훌렁 넘어가지 말고.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그 영화가 뭐냐면.
감독의 아들이.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네. 거예요. 그 아니가크라고 하는 작품이 또 별도로 개봉이 됐어요. 개봉된 건 아니고 베니스 영화제 때 3번 정도 상영이 됐어요. 단편인데 네. 7분짜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신 내용을 이누이트족의 그 시각에서 이제 7분 동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틀었는데 네.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아, 표류하는 네. 우주 여자 비행사.
그래서
여자 비행사.
베니스 영화제 때 그 올해 이제 9월 6일날, 9월 7일날 3번 이렇게 상영을 했더라고요. 베니스 영화제 때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영화에서 또 그 이누이트족이랑 대화하는 여성 목소리가 샌드라 블록 목소리고.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 뭐 블루레를 사면은 뭐 거기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대박을 쳤기 때문에 이거가 안 실리지 않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싶습니다. 호평을 받고 있는 그래비티가 지금 뭐 평론가들상에서 굉장히 좋은 거 해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관객 반응도 좋고요.
관객 반응까지 네. 전부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래비티가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그래비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또 다른 논쟁거리가 또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신세계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그 영화 속 내에 과학적인 면 같은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런 찬반 여론이 많더라고요. 뭐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봉PD님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뭐 그래비티에서 우주과학에 대해서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방송 전에 봉PD님이 이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캐슬러 증후군이 만든 시나리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거예요? 이게 네. 그 뭐지 나사의
의사 선생님 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의 박사 중에 이제 캐슬러라는 사람이 네. 네. 그 우주 공간 안에 그 궤도 안에 워낙 위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망가져서 그냥 우주 쓰레기처럼 떠다니기도 하고
네.
이제 그 미국에서는 요격 미사일로 이렇게 그게 뭐지 자신의 그 지구로 떨어졌을 경우에 네. 이렇게 위험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파괴시키기도 해서 그 우주 쓰레기들이 떠다니거든요. 근데 물론 궤도가 다르긴 하지만 그것이 지금 떠다니는 인공위성이나 아니면은 그 우주정거장 같은데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캐슬러라는 사람이. 그래서 캐슬러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시나리오가 그 정말 캐슬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걸 갖고 만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우주 쓰레기 파편이 우주정거장과 허블만 환경을 쪽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폭파됐을 경우.
지금까지 전례에 이렇게 된 적은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다행히 물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오는 바에는 없었던 그쵸? 거죠.
그러니까 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경우에도 온다고 하면 그게 있습니다. 그 안전망이라고 피자박스라고 해갖고 네. 그렇게 공간 안에 뭐 1만 10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면은 궤도를 수정.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궤도를 수정하고 만 분의 1이 되면은 소유주로 그다음에 우주인들을 대피시키고 뭐 이런 재난 구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일어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적은.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 가능성이라는 걸 가지고 캐슬러 증후군 같은 것이 진짜 발생한다면 네. 이게 엄청난 재난이 될 텐데라는 거에 시나리오가 진행된 거죠. 네.
네. 그 실제로 지금 우주 쓰레기가 굉장히 지구 주변에 많다는
그렇죠.
거네요.
엄청나죠. 네. 네. 지금 위성 하나 띄울 때에도 그거 피해서 띄우느라고 힘든 거고.
누가 네. 이 영화 보고 댓글 달았던데. 어떡해요? 이 영화의 교훈 우주에 가지 말아야겠다.
아니 실적으로
하는 거야?
맞네.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그게 등에 0.2mm 네. 0.2mm짜리 페인트 벗겨진 거 있잖아요. 네. 이게 그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고 갈 때 창문에 부딪혀갖고 창문이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0.2mm짜리
속도가
네, 페인트 초과.
엄청난 위력을 네, 가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0.2cm도 아니고 0.2mm요.
그러니까 그 그래비티 안에서 사람 얼굴이 뚫리고 그렇죠. 막 이런 네. 이런 것들이.
그 장면 때문에 사실 애들이랑 같이 보기가 그렇죠. 힘들죠.
이게 없어.
아 근데 사실 깜짝 놀라진 않더라고. 왜냐하면 완전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데 그 다음 장면에 얼어죽은 여자 전 거기 진짜 기절했어.
비행 그 비행선 안에 우주왕복선 안에 이게 그 우주왕복선이 막 그냥 종이 찢어진 것처럼 밖으로 벌어져 있잖아요 화면에서 네. 그걸 보면서 아니 무슨 그렇게 조그만 것들 날아와가지고 저렇게까지 다 헤집어지나 저게
실질적으로도 그 파편 때문에 그 태양 전지판이 있거든요 네. ISS 네. 같은 경우에 그 네. 우주정거장에 근데 그 실질적으로 뚫려갖고 수리하러 가고 이런 것들 경우는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올 때마다 이게 또 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나 허블 망원경 같은 경우가 궤도 안에 분명히 지구 중력 그 장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해 2.5kg씩 떨어진대요. 이렇게. 그럼 연료로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파편들이 날라온다 그러면 궤도 수정 살짝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살짝 피해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신기하네요. 그 궤도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PD님은 네. 굉장히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10년단 출신이에요. 아,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인문학은 박사내야지 석사는 최종도
여기서 사적을 달자면 네. 그 ISS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90분 정도래요. 그래서 영화 러닝타임이 90분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90분 재라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네 그러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기 엄청난 디테일 인데 우리 저기 뭐 알 감독님은 이런 식의 디테일 장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재밌는 게 ISS가 거기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돼 있고 주인공들이 그걸 향해 가잖아요. 네. 실제로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속이 27,000km예요.
한 바퀴를 계속 도는 거야. 지구를 돈다니까요. 계속 도는 거야. 그러니까 돌고 있는 거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네. 그 뭐지 유닛 하나의 네. 그 연료 장치 갖고 따라갈 수가 없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지구 한 바퀴 도는데 90분밖에 안 걸린다는 진짜? 거야. 그거 진짜 빨리 도는 거예요. 그 영화 안에서는 되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도 따라갈 수도 없고 원래는 그러니까 코왈스키가 그렇게 자기 연료를 통해서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텐궁하고 허블 망원경하고 아예 궤도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돌려서
네,
볼 수 있는 예 네, 실제로 다 있는데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400km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이렇게 뭐지 그
처리하는 예
그렇죠. 달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영화적 설정. 아니 근데 그 영화 안에서도 거리에 대해서 그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아니 160km라고 얘기.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것도 엄청난 거잖아. 근데 그걸 저렇게 빨리 가 우주라 가능한가? 난 잘 모르니까. 난 그냥 그러고 그렇게 넘어갔지.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게 아니네. 그렇죠.
일직선 안에 있을 수가 없고요. 더 원래 높이 있고.
그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보드카. 그 매트 코와스키의 보드카. 보드카 빨대 꽂아져 있어서 거기 네. 쭉 뽑잖아요. 네. 원래 빨대로 먹나요?
네, 그게
다 빨대로 먹어요. 우주에서. 우주에서는 다 빨대로 먹어요.
물을 같은 경우 먹을 때 빨대로 먹는데 실적으로 우주 음식이라는 게 이제 그 뭐지 허가가 난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네. 러시아 보드카가 있는데 그게 가로 8cm, 세로 20cm 이제 비닐 용기에다가 네네. 담겨서 쪽쪽쪽 빨아먹어.
심지어는 네. 근래 드물게 메모까지 척척 해왔네. 아 역시 다 날 담아가고 있어.
그렇죠.
예. 그러면 병에 남겨있던 그건 약간 픽션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특수 제작 용기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그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에 1kg 정도의 물체를 우주 정거장까지 띄울 때 네. 드는 돈이 얼마냐면 5천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무게를 줄여야 돼요.
근데 병 같은 가져온
거네. 병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고 다 음식도 냉동 건조.
네.
그 여기서 또 사적을 말씀드리자면 그 우주복이 색깔이 네. 원래는 다 하얀색인데 네. 하얀색으로 하다 보니까 표현이 제약이 생겨가지고 약간 회색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하얀색이래요. 그 국방색 그 저기 나중에 그 스톤 박사가 벗을 때 그 국방색으로 나오잖아요. 그 네. 카키색으로 그것도 그 색깔이 아니래.
아닌데.
중국 우주복 이 색깔로 나왔었죠. 네.
그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좀 영화적으로. 설정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주 음식 얘기를 잠깐 하면 우리나라 음식도 그 안에 있어요. 이소연 씨가 이소연 박사가 그 우주 정거장에 열흘 정도 머물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0몇 년도인지 네. 9년 10년이었나요? 9년이었나요?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치, 라면,
네.
수정과 그다음에 생식 다가 있대요. 실적으로 우주 음식 17가지가 국제적으로 등록돼 있는데 그 중에 네 가지가 우리나라 음식이 있어요.
아 점점 날 닮아가고 있어. 이 깨알 같은 네. 그 조사. 아,
그리고 죄송해요. 열일곱 네. 가지가 우리나라 것만 17가지네요. 네, 네.
그 중에 어우, 이렇게 저기 그 정정 깔때기. 어우 좋은데?
열일곱 점.
일부러 틀린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 그래비티 영화상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인상 깊게 보이는 건 그거잖아요. 중력이 없는 상태의 움직임 같은 거. 근데 그거 실제로 아예 무중력이라는 거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무중력인 네. 곳은 없어요. 질량이 존재하는 한 네. 중력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적으로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는 무중력이라는 마이크로 중력이라고 마이크로 그래비티라고 중력.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있는 네. 거예요.
조금 있지만 실적으로 이제 과학으로 넘어가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원이 돌 때 구심력과 원심력이 발생하는데 지구에서도 중력에 잡아당기는 것과 아까 전에 ISS도 돈다고 네. 말했었잖아요. 네. 도는 이유가 원심력을 발생시켜서 그 안에서 우주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 안에 있을 때는 지구와 똑같은 중력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속도로 맞춘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는 발 붙이고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오, 신기하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주복 얘기도 했었지만 우주복 얘기 같은 경우는 우주복을 아까 전에 우리 영화 속에서도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드라 블록이 중국 우주선 네. 들어와서 벗고 입고 하잖아요. 네. 절대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주 정거장은 똑같이 우리와 1기압인데
네.
우주복을 입었을 때는 3분의 1기압으로 떨어져요.
아.
우리 지금 그 원래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응 시간이 1시간 이상 필요하고 우주복을 입는 데에만 40분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그 안에 공기나 이런 것들이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이 없어요. 퓨어 옥시진이라고 해서
네.
산소 공급하는 거 적응하는 시간만 또 1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벗고 입고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 거로 생각하면 정말 이게 알감독이 우리가한테 얼마나 이게 정말 실제처럼 느끼게끔 하면서도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사실 픽션인 부분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도 저는 진짜 너무 되게 실감나게 보여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익숙한 그렇죠. 거, 일상적인 거, 네. 그런 걸 다 장치해놓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걸 법칙을 어겼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충분히 감안될 정도로 저는 영화가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우주비행사 우주인이었던 분, 그 외국인 네. 분께서도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 실제로 되게 많이 인상 깊게 봤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한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현실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고 지구에 불식하게 해가지고 이제 걸어 나오는 것까지가 저는 90분이 걸린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 자체도 90분밖에 안 걸린 거야. 그러니까 거의 내가 봤을 때 리얼타임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아니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두 번 봤는데도 그게 이렇게 시간 격차가 났다는 걸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이 그 관계 갖고 논 건가? 그렇다라는 거죠. 예.
하나만 마지막에 네. 그 맥콜스키가 그 떠나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우주 최장기록 운영 네. 시간을 깰 것 같다.
그거 진짜요?
네.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정말 그렇게 되면 이제 우주 미아가 되는 거고 실제로 유형이라는 게 우주선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을 네. 재는 건데 그거 최장기록 기간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의 수잔 헬름스라는
여성이시군요.
예, 네. 수잔 헬름스라는 여성 우주인이 네. 8시간 56분. 이게 지금 2001년에 세운 최장기록 그러니까 기록이고요.
네.
아직 이거만큼은.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아 그 기록 깰 것 같아. 내가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농담식으로 네.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것도 어떤 가상의 인물의 기록을 정해놓고 맥콜스키가 그렇죠. 계속 얘기했던 거네요.
시간 넘어가면 수당을 추가로 줘야 돼서.
아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 번 연료하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최대 그 유형 활동 시간이 7~8시간이에요.
아,
그래서.
네.
그걸 합쳤을 경우에
지금까지 제 봄피디님한테 과학적인 어떤 예, 영어 그래비티라는 영화 안에서의 이제 과학적인 부분이 어떤 게 좀 오류가 있고 어떤 부분이 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들어봤는데 오늘 그래비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들으신 여기까지예요. 되게 아쉽죠.
네, 아쉬워요.
뭔가
예,
그렇죠.
하나씩 갖다 들고 나온 느낌이
시작도 안 나는 느낌이에요.
아 저번에 그 방송 때 느꼈던 게 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어떻게든 이 방송에 다 저기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예, 저희가 원래 그래비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알면 알수록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두 편 정도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또 픽사 얘기도 하다가 중간에 마른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나누지 이번에는,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이번에는 그냥 제대로 두 편 나눠가지고 그러면은 다음 편에서는 뭐 다음번에는 알폰소 쿠아론의 전작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보고 네. 그리고 그래비티 안에 나오는 음악 얘기 같은 것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음악은 Children of Man에도 좋은 음악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 이제 그래비티에 대한 간단한 얘기와 알 감독과 이제 그 나머지
과학적인, 예,
과학적인 얘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 그래비티 내용을 이어서 할 거니까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혹시 그래비티 못 보신 분들 있거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전작 아까 필모그래피 들으셨잖아요. 필모그래피 들으신 거대로 이제 영화를 좀 보시고 또 얘기를 들으시면은 훨씬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칠드런 오브 맨을 저는 강추합니다.
아, 네, 저도 좋았어요.
네, 그 영화를 꼭 보시기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네.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할게요.
조만간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동생 하실 말씀이라도?
예, 예. 여러분들 영화 많이들 보세요.
기회 될 때 한 번 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
'영다방'을 들으시고 이건 좋다 혹은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으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어떤 충고나 지적도 저희는 달게 받겠습니다. 칭찬거리는 또 마음껏 해주시고요. 저희 영다방은 다양한 소통 창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홈페이지, 이메일, 또 최근에는 공식 카페가 생겼는데요.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페이스북은 모모.아트하우스, 트위터는 아트하우스모모, 홈페이지는 시네아트, 이메일은 ydb, 영다방의 약자죠. ydb@cimess.co.kr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카페는 cafe.naver.com/momoydb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